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좋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덕담 내지는 영혼을 살찌우는 따뜻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뭐 탈무드, 경전 이런 정도로 오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 적나라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리포트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절망스러움과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악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이 담고 있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묘사할 때도요, 부끄러운 치부나 그들의 악한 동기까지 다 추적해서 밝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성과 추악함을 드러내는 악의 리포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어디에 있을까요? 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악은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가면입니까? 명분이라는 가면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악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악이 나타납니다. 이 악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악을 좀 들춰내고 말씀과 복음의 빛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 창세기 34장은 디나 사건이에요. 그렇죠? 디나가 이제 욕보인 사건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던 어느 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성읍 여자들을 보러 나갑니다. 놀러 나간 거죠. 그랬다가 추장인 세겜 성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겜은 디나를 범하고도 도리어 디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소녀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요, 온 성읍과 들에까지 퍼져나가고요. 결국 야곱 귀에도 들어갑니다. 후에는 야곱의 아들들도 듣게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야곱은 잠잠합니다. 세겜 아버지 하몰이 같이 이제 야곱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하러 왔을 때도 이상하리만치 야곱은 별 말이 없어요. 도리어 야곱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도 화가 났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세겜 성읍의 암묵적인 공격에 지금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하몰은 디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야곱 부족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가 없죠. 오로지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아내로 달라고 청해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의 대상이 된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겜과 하몰이 하는 제안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너희가 딸을 주면 우리도 딸을 너희에게 줄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차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한 민족으로 합치자. 땅이 필요하냐? 우리 땅 많아. 여기 땅 있어 줄게. 돈이 필요하냐? 여기서 매매하고 장사해라. 그리고 너희 기업을 세워라. 디나만 준다면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혼수와 예물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야곱의 부족을요, 들에 사는 이방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히위 족속, 이 세겜 사람 성읍의 시민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늘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한 적은 있지만 기업을 얻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 이 제안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물론 그 뒤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네가 하는 제안 받겠다. 이렇게 할례라는 종교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속임수예요. 근데 어리석게도요, 세겜이 할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 할례 받아봐야 뭐 손해볼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할례만 해주면 야곱 부족과 한 동족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가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하지만 이 수싸움에서 이 세겜과 야곱 아들들의 수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더 악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깁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프고 거동이 힘든 시점이에요. 남자들이 걷지도 못하는 시점이죠. 그때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 성읍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 할례 받아서 누워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이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의 물건들을 전부 노략질해요. 이것이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악을 향한 과도하고 악한 복수. 이 복수극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오늘 이 34장 본문 디나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여과 없이요. 저 오늘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좀 적게 쓰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거북하고 불편함을 주잖아요. 근데도 성경은 그대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악이 이 사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악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대로 세 부류의 악, 세 부류의 인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악인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악. 예,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악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야곱이 보여주는 악의 면모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1차적인 원인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로 순종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무른 불순종, 평안, 자기 평온을 쫓아서 행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요, 바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롯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출되지 않습니까? 롯이요, 소돔 성읍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읍 밖에서 이렇게 장막 짓고 있다가 나중에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소돔 거주민이 됩니다. 야곱도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정착하려고 마음먹었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이 세겜 성읍의 가나안 문화, 그 이방 문화를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지는 이 아버지인 야곱을 보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여러분, 디나가 10대 소녀였습니다. 당시 시점이 세겜에 야곱이 정착하고 한 10여 년 정도 흐른 뒤니까 10대 한 중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10대 중반이니까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단지 물리적인 울타리로서 보호만이 아니라 야, 너 거기 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위험한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니, 사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디나를 보호하고 지킬 마음 자체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디나가 범죄를 당하고 돌아왔는데도 야곱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전형적인 야곱스러움이에요. 야곱은 신중해요. 굉장히 말을 아끼고요. 행동을 급하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신중하게 보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 신중하게 보려고 할까요? 야곱엔 여지가 없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염려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해야 나의 안위와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야곱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혈기 가득해서 사고를 치고 돌아왔죠. 그때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나나나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나예요, 나. 오직. 뭐냐? 자기 평안을 위해서는 자기 딸이 불의를 당했는데도 침묵하고 있어요. 평안을 위해서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악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며 말을 아끼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지, 덕을 세워야지, 이런 말들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를 잘 구분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목회자가 성문제를 일으킵니다. 버젓이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한국교회는 침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려고 은혜로 합시다. 공의를 세워야 하는 일에 사랑과 은혜로 덮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은 은혜로 덮을 행위가 아닙니다. 자꾸 문제를 덮으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범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의 싹이 잘리고요.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어떠한 절차도 없이 성범죄자가 설교단에 오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제 참회했습니까? 언제 돌이켰습니까?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다시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약자 편에 서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약자들의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고요.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약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되고 나면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 않아요. 피해자가 되면 굉장히 고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뭘 감수해야 된다고요? 그 공의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내 평안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평안이 잠시 깨지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결코 야곱처럼 비겁하게 침묵해서는 안 돼요. 거짓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공의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세워나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공의가 무너진 자리에 가서 그 피해당한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공의를 외치는, 그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공의를 외치는 자리에 서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평안이 깨질까봐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공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나그네와 압제당하는 자와 과부들과 고아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공의의 척도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래서 피해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우리 행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들은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야곱이 사실 부모로서 신앙적으로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냥 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겜 성읍에 가서 가나안 문화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화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할 짓을 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디나가 즐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나가 범죄를 당한 것은 디나의 죄가 아닙니다. 가해자인 세겜의 죄예요, 명백하게. 10대였던 디나가 보호받지 못한 건 오히려 누구 책임이라고요? 야곱의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들이 두둔받는 문화, 그리고 피해자들이 의심받는 문화에는 과감하게 저항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이 깨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려고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평안과 안위가 깨지는 것을 교회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안에 공의가 무너지는 자리,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며 한 사람이 과도하게 죄의 결과를 떠안아야 되는 자리들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으면 사랑은 무용지물이에요. 사랑은 흐물거리는 오징어와 같은 것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된다고요. 사랑은 여러분, 공의가 교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말살시키는 악. 두 번째는 세겜과 하몰에게 드러나는 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악인으로 그냥 드러나죠. 아예 빌런입니다. 먼저 세겜 성읍의 문화가 아주 악랄합니다. 당시 이 가나안의 이 성 문화들을 보면 굉장히 문란했다는 것을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들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은요, 그냥 성적인 소모품, 놀잇감, 그리고 필요시에는 자손을 출산하는 도구 정도로 여겨졌어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겜 아버지 하몰이 야곱 찾아왔을 때 하는 말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버지가 그 범죄를 당한 사람의 아버지에게 와서 할 첫 마디입니까? 아예 악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사죄해야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참회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몰 보세요. 자기 아들의 사정만 늘어놓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내 아들이 너희 딸을 연연한다. 연모한다,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연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재밌게도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둘이 결합하게 하셨다 하죠. 육체적인 결합을 뜻하는 단어예요. 연연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지금 디나에게 몸이 달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기적이며 저급한 사랑 아닙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를 건드려 놓고 폭행해도 내가 데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화입니다. 디나의 목소리, 디나의 마음은 어디에도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하몰의 그 다음 제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10절인데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역시나 디나는 안중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에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악에 무지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가진 힘과 물질로 죄를 덮어버리는 아주 치졸한 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드라마에 나온 건데 얼마면 돼 이거예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전형적으로 돈이 인간의 머리 위에 군림하며 인간의 존엄을 말살시키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본문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 단지 세겜이 충동적으로 디나를 취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의 본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면으로 시작하죠. 이 그러면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세겜이 추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읍에 가서 성문 앞에 광장에 사람들 다 모아요. 그래놓고 지금 야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지금은 그들의 말대로 해주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꿀꺽하자는 거예요. 세겜은 그 성의 성주고 추장이에요. 그는 디나를 충동적으로 범한 것이 아닙니다. 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힘과 위력으로 제압하여 끌어들여서 범한 것입니다. 디나를 평소에 지켜봤겠죠. 저 소녀가 들에 거주하는 야곱 부족의 딸이란 말이지. 오호라, 저들을 보니까 가축이 굉장히 많네. 야곱이 부자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추측일 수 있지만 세겜에게 디나는 연모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 부족을 집어삼킬 도구. 여러분, 세상은요, 생각보다 매우 정교한 악의 시스템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인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단지 순결해서만은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해요.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평안만 구하는 종교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악의 시퀀스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깰 방도를 복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을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문화를 덥석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요. 목사님, 교회 밖에도 좋은 공동체들 많아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맞아요. 예. 연대하고 공익을 도모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잘 되고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뭡니까? 돈도 같이 잘 벌고. 그죠? 같이 모여서 패밀리 이루면서 합니다. 성장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장악되고 있는,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시스템을 간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결국에는 물질과 힘이라는 권력의 정점에 통제를 받습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친근했던 사람이 언제 돌아서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돌아서요. 또 언제 돌아서는 줄 아세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갈 때 돌아섭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돼요. 그럼 그게 세상입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제까지 터지고 찢어지고 두들겨 맞아야지 세상에 대해서 간파하시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다시 희망을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면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치부를 들춰내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사람들하고 잘 지내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를 아무런 어떤 여과 없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성을 점검하고 여러분 안에 악을 바라보는 경계심을 다시 발동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는 마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악은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공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겜을 다루시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좀 민망한데 하나님 백성인데 가서 더 큰 악으로 전부 처단해버립니다. 물론 야곱 아들들은 이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악과 악이 부딪혀서 서로를 처단하는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깃들어 있는 세속적인 힘과 만몬의 논리가 아직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돈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거기서 속히 빠져나오십시오. 아멘을 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돈의 권세가 힘이 그렇게 좋으세요? 다시요.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속적인 힘과 만몬의 논리, 우리 머리 위에 군림하는 돈의 권세에서 속히 빠져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불법은 언제나 성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은 행동이 느릿하지 않습니다. 악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악은 멈칫하지 않고 악을 행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제 그 로봇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 우리 로봇 청소기가 청소 잘해 주잖아요. 시간 맞추면. 그죠? 근데 떡볶이 만드는 로봇이 있어요. 가게인데 한 3평 되는 가게인데 로봇이 한 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봇이요. 떡볶이 2인분을 한 그릇 만들어 내는데 한 3분인가 걸려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냄비가 이제 돌아갑니다.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양념이 쭉 들어가요. 그리고 물이 쭉 들어가요. 정량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신선한 야채들이 탁탁탁탁 들어가요. 이렇게 쭉 레일을 돌면서 그러고 나서 막 섞습니다. 볶아요. 하고 나서 돼서 포장 용기에 탁 담아서 딱 덮어서 나와요. 라이더가 가져갈 수 있게. 맛이 변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료만 안 바꾸면 맛은 그대로예요. 그죠? 조리 과정이 별로 단순하잖아요. 요리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잖아. 그죠? 그러면, 아, 왜 이 맛이 이래? 응? 왜 이렇게 짜? 아우, 짜! 그때 이제 그 조리하는 사람이 요리사가 주방에서 배달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남편하고 싸운 거야. 아유씨, 원수 같은 놈 하면서 막 소금을 생각 없이 정량보다 더 넣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로봇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성실하게 떡볶이를 만들어내요.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악이 비슷해요. 자판기 로봇처럼 쉬지 않고 악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 속성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법과 악이 이렇게 성실한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에 성실해야 합니다. 악을 처단하기 위해 더 악해지는 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요. 여러분 앞에 놓인 악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리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선을 행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죄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하나님 그 죄를 내가 또 회개합니다. 이 죄를 내가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울부짖어 보십시오. 죄가 더 묵상될 거예요, 깊이. 근데 언제 죄를 잠깐 잊어먹는 줄 아세요? 바쁠 때 잊어먹어요. 바쁘면 잊어먹어요, 죄 짓는 거를. 그리고 언제 죄가 말살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 일에 바쁠 때 악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을 근절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기관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선의 실천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 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여기서 멈춰 있으면 중간은 갈 거다. 아닙니다. 멈춰 있으면 영적인 일은 퇴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요. 성실한 자판기 로봇, 불법에 잡아먹힌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막 교회가 엄청 쪼고 막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막 매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가장 뜨겁고 정결하며 선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우리 행신교회 어때요? 그동안 교회 생활 너무 고생하셨죠? 너무 번아웃 되셨겠다. 또 열정페이 너무 많이 지불하셨다. 그죠? 그러면서 안아주고 쉬세요. 평안하세요. 네. 여기서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배려해 줍니다. 저는 반드시 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질까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주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선을 더 많이 행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해요. 너무 믿어줍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관대하고 너무 자만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세수하면서 얼굴 보고 화장 찍어 바르면서 남자들은 또 화장 안 하니까 머리 빗으면서 거울 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다. 하나, 둘, 셋. 저밖에 없습니까? 이러니까 손 들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미러링이 안 되니까 오은영 씨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니까 비디오를 틀어줘요.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24시간 카메라로 찍어요.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도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없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동안 비디오로 찍어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 안 끔찍해, 양수야? 끔찍하지. 함동환 집사님, 당당하게 24시간 비디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저 못해요, 그렇게. 결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걸 안 하고 안간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이 사는 지름길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오고 어떤 좋은 게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나 그럼 순종할게.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야, 순종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구나, 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는 뭐냐? 순종해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출하고 선으로 살아내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야 되니까요.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저는 한 숫자를 세봤어요. 저희 아내가 평화한테 씻어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한번 보세요. 20번. 와,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려요. 그럼 나가서 딱 보고 너 엄마만 안 돼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요즘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는데, 제가 그래서 책을 봅니다, 책을. 어떻게 해야지 남자 새끼들을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그 베테랑, 그 남자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애를 얼굴을 딱 붙잡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래요. 평화야, 씻어라.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붙잡고 어디까지 가래요? 화장실까지 가. 가서 쳐넣고 씻어라. 뒤에서 물 틀고 씻을 때까지 계속 씻어라. 지금 씻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엄마, 지금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아내가 있으니까. 됩니다. 남자애들은 귀가 먹었어요.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래야지. 엄마 화장실을 끌고 갔네? 씻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부여잡습니다. 지금부터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기 얼굴 잡지 말고 옆에 분 빨리 부부끼리 잡으세요. 빨리 언제 얼굴 한번 잡아보겠어요. 장주은 집사님이 양수 잡으세요. 양수가 주은 집사님 잡긴 좀 그렇잖아. 잡으세요. 다 잡았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의 눈을 보세요. 눈 보세요. 자, 말합니다.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제발 믿으렴. 하나님이 너를 아끼시기 때문에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아끼시기 때문에 네 죄를 꺾는단다. 그러니 아파도 고쳐라. 마지막 순종해야 네가 살아. 이 인간아.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순종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종교적 광기에 탈을 쓴 악. 가장 무서운 악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악. 악을 처단하기 위해 더 큰 악을 동원하는 경우. 특별히 종교를 이용해서 거짓을 행하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의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식이라는 거,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식이라는 거, 거룩한 표식이라는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로 할례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네 나랑 같이 할례 받으면 같은 백성 될 거야 해놓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의미 모르는 거죠.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단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식, 할례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근데 욕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욕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 욕하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아, 저 인간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해요. 시므온하고 레위 한번 보세요. 이들이 행한 것은 세겜에 대한 복수 이상이에요. 성읍 남자들 전부 무자비하게 살해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와 아이들을 겁박하고요. 모든 재물 약탈합니다. 이게 무슨 심리인 줄 아십니까? 네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지금부터 내가 뭐든 하는 행위는 전부 정당해. 이런 논리예요. 아주 악랄한 악입니다.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들 안에 있는 짐승 같은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는 악이죠. 악을 처단하려고 악을 택했다가 악에게 잡아먹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므온과 레위 또한 충동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겜이 술을 쓰죠. 어떻게든 야곱 족속을 잡아먹으려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걸 간파하고 술을 쓴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처음부터 야곱 부족을 넘보는 세겜을 아예 없애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네가 우리를 넘봐? 넌 다 죽었어. 할례라는 종교적인 도구만 사용했을 뿐이지 동기가 세겜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 종교적 광기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보는 관점에서 나타나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악을 볼 때 그 악에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내 몫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명백한 월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 앞에서 나를 제어하고 통제할 유일한 장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그들에게 나가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우스꽝스러운 광신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도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교만의 최고봉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이라는 이제 항목을 다루는데 가장 큰 죄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여러 번 제가 설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악이자 최고의 악은 교만입니다. 그에 비해 음란, 분노, 탐욕, 술 취함 등은 마치 벼룩한테 물리는 것만큼이나 사소한 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마귀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저는 치스 루이스의 이 말에다가 된다면 루이스 선생님 제가 말을 하나 덧붙여도 될까요?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맞아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마음 상태, 나는 오직 피해자일 뿐 가해자는 결코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칼자루를 손에 쥐어도 된다는 생각 전부가 철저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말로는 안 하죠. 근데 상대방이 어떤 한 가지를 나에게 불편함을 주잖아요. 악을 나에게 토스했어. 말을 좀 밉게 했어. 그러면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단점 하나가 드러나는 사건. 그죠? 그 이슈 하나가 그 사람의 전인격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우리 그렇게 합니다. 속으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쓰레기네.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아예 인생에서 배제해버리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누가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묘한 악, 교만에 가장하여 종교적 광기를 불러오는 악을 심히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기를 점검하고 겸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옆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열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드실걸요? 안 들릴걸요? 이 악에게 잡아먹히는 순서예요. 옆에 사람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자, 심각하니까 당신 말을 잘 듣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당신 말을 잘 듣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예. 이 생각 없으면 우리는 그냥 고립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정당한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처단하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런 위험이 누구에게 제일 많을까요? 저 같은 사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사람. 저에게 어떤 목사로서 쓸 수 있는 힘이 있죠. 권세가 있죠. 그거를 내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럼 저 그거 안 하려고 제 안간힘을 씁니다. 망가지지 않고 싶어서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에피소드 잘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애씁니다. 근데 실패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번엔 다윗에게 기회가 와요. 두 번이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 죽여라! 주변 신하들도 종용하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여요. 다윗이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인격이 고매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 안 죽였어. 이제 내 손에서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좀 알아주세요.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니까요. 하소연합니다. 또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이지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전 다윗의 모든 스토리 중에서 이 대목이 가장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음으로 자신이 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윗의 이 놀라움,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함으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음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하나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로는 기도문으로 하느냐고 한 거고 그것이 없어서가 끝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 가지 악의 부류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습니까? 평안이 깨질까 봐 불의에 침묵하는 악. 여러분,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힘과 돈이라는 것의 유혹에 넘어가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종교적 광기의 탈을 쓴 교만이라는 악에 휘둘리지 않도록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이 악의 리포트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인생과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악들을 그리스도인의 지혜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